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에베소서 4장 28절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에베소서 4장 28절. 먼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한 군데 더 찾아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이델베르고 유리문답 110문답부터 111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 110문, 제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만 금지되어 있는 절도나 강도짓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재산을 힘으로나 또는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들을 도둑질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저울이나 자를 속인다든지 위조 상품이나 위조 화폐를 사용하거나 혹은 폭리를 하거나 기타 하나님이 금지한 다른 수단들을 써서 이웃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과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고 낭비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제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규범은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것이고 또 이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가하는 바입니다. 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큼은 나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남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해치고 훔치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빼앗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교묘히 속임수를 사용해서 또 편법을 사용해서 남의 재산을 슬그머니 빼앗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홈뱅킹을 이용해서 훔쳐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남의 신용카드를 도용해가지고 마음대로 물건 사는 이런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나 도장을 위조해서 자기 땅도 아닌 것을 자기 땅처럼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기도 하고 차도 도둑질해서 중국 등지로 팔아넘기는 이런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정보사회가 되어가면서 신종 범죄들도 일어나고 점점 범죄가 진흥화되어서 얼마 전에는 LCD 액정 화면에 그 핵심 기술을 만드는 이 기술을 중국 회사에다가 팔아넘기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각된 이런 사건도 수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런 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8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제8계명은 남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정당한 소유를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소중한 것, 그 정당한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 것은 내 것이니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것만을 움켜쥐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베푸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이것은 궁유를 베푸는 자 편에서 행해야 될 의무이지 다른 사람이 네 것도 내 것이다 라고 되어들면서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도 물론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한테 왜 당신 안 도와줍니까? 라고 요구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남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수십억, 수백억 유산을 상속받아서 아무 일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니 상당히 배가 아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아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과 부와 생축과 식물 등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8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엄연히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둑질인지 도둑질이지 아닌지도 모르고 도둑질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것이 이 계명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를 신자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서 우리가 그러면 이 도둑질하는 목표물 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목표물은 첫째로 유형자산, 다시 말해서 돈이나 귀금속, 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도둑질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명예나 시간이나 생명 이 모든 것들도 다 도둑질하는 목표물 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저촉되는 죄의 목록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직장에서 근무할 때 자신에게 얼마든지 백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지 않는 것, 그리고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일찍 퇴근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고용주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쓰는 각종 물건을 낭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적인 일로 회사의 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회사의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원들이 건강하게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마련해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노동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금을 아주 박하게 주는 것도 역시 도둑질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값보다 더 과도하게 값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 그 다음에 파는 물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제8계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당연히 그 물건이 좋은 것인 줄을 알면서도 과소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을 얕잡아 보아 값을 확 깎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도 다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도덕질입니다. 정상 가격 그것이 책정되어 있으면 정상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값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14절에 그래서 내 이웃에게 팔든지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상행위에서 양심을 거스리고 물건이 형편없이 나쁜데도 좋다고 속이거나 물건이 좋음에도 막무가내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다 팔계명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치는 것도 이 죄에 해당됩니다. 남이 연구해 놓은 논문을 뺏기는 것, 남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는 것도 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돈을 주고 연봉 3억 준다 그래가지고 핵심 기술을 개발한 그 사원을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그러나 그것 역시도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실업 급여 수당이라고 해서 실직 수당이라고 해서 이전에 IMF 시대 때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실직을 하면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임금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역이용해서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경우도 역시 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고리대금도 역시 도적질에 해당됩니다. 물론 정당하게 이자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돈을 구워준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가지는 일이고 또 그 돈을 가져다가 잘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힘을 입어서 번 것이니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은 정당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구워줄 때는 기본적으로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구워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유괴도 역시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인신매매는 나무를 땅에서 뽑아내듯 사람을 그 삶의 터전에서 뽑아내는 행위입니다. 유괴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 그 가정의 안락함을 단절하는 육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신명기 24장 7절에서는 이 같은 자,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면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칭찬과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도 역시 이 죄에 해당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킬 때 자신의 원통한 것을 풀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 만나가지고 자신의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달콤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산 것, 이것 역시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이니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광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슬쩍이 그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중간에서 그 마음을 가로채는 것도 역시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내가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추진한 것으로 그 사람이 착각해서 저에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이 일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울버무리면서 그 칭찬과 인간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우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해지는 도덕질에 해당되는 그런 죄들인데 그러나 이 도덕질이 때로는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식민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 초에 세계 열강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식민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후진국들의 개화되지 못한 것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서 힘이 약한 나라들의 내정을 간섭하고 착취했습니다. 일본이 그렇죠. 이 모든 것들도 다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덕질은 신앙 영역 안에서도 자행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에만 시간을 소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알리는 그런 일에 태만하다고 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내지 않는 것도 역시 이 죄에 해당됩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8계명과 관계해서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10계명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강조해왔지만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에는 이웃을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는 이웃의 성적인 순결을 적극적으로 지켜주라는 그런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 계명을 다 준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 않기로 따진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가장 계명 준수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으로 그 계명 준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마음과 뜻과 정성하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접할 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가지고 내가 계명을 준수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훔치지 않았어도 남의 것이 혹 나에게 좀 더 많이 돌아왔을 때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을 때 당초 내가 샀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왔을 때 땡 잡았다. 오늘 운수 대통이다. 그러면서 내가 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착하고 2만 원짜리를 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에는 원수의 소가 잃어버린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미워하던 놈 소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잘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수에게까지 그 잃은 소를 돌려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아들 찬호가 축구공 그 잃어버린 거 그 돌려주라는 그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드렸지요? 축구공을 자기가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파트 단지에 뒹구는 공을 하나 찬호가 주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이것은 내가 가져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찬호가 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잃은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실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뭐 한다고 시간이 한 2주가 지나가지고 갖다 두지는 못하고 있었다가 결국 이제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실에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찬우가 이제 목요일을 갖다 줬는데 일주일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공은 너한테 주겠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한 3, 4일이 지나서 앞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여자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이름이 뭐니? 라고 우리 집사람이 물었는데 이름이 오연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축구공의 이름에 오연수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 오연수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6층인가 사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또 가서 혹시 이 집 딸 이름이 오연수입니까? 라고 하니까 오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돌려줬는데 모르긴 몰라도 찬호의 마음이 상당히 쓰라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의 사악함을 경험합니다.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때 또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해필 그때 왜 또 이름을 물어봐가지고 그 오연수라는 또 이름을 하나님이 묘하지요? 그렇게 딱 만나게 하셔서 돌려주게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저도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자가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 그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덕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일에 충실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이 수고한 결과로 먹고 살게 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신 과실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면 벌어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담에게 내린 일의 저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이 저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것은 타락한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일을 하지만 일을 해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놀자고 이렇게 나서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잠언 24장 30절 이하에 솔로몬이 부정적인 현상을 보고 교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밭과 이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김도 맺지 않고 가시던 불이 그냥 완전히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좀 더 자자, 내가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 방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의 것 도둑질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놀고 먹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데도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운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주는데 왜 가르쳐줍니까? 도둑질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예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지 않고도 인생 역전을 꾀할 수 있는 로또라는 신종 복권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돈을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리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 180도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기대하에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아니 우연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에 신자들도 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복권을 사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신자는 아내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한데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동정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 자체가 뭐가 나쁘냐고 복권을 발행하는 일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복권을 즐기는 클럽까지 생겼습니다.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로또 복권과 관계된 그런 뭐 카페 모임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한 번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복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복권 사업은 하나의 복권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판 그 판매 금액을 가지고 재정을 늘려서 이 사회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권은 그야말로 그저 하나의 오락에 불과하고 즐길 뿐 그것에 탐닉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 제도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권을 파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사는 사람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복권을 파는 사람들 뿐입니다. 정부와 국민은행이 제일 많은 이득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첨자도 이득을 보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당첨자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조사한 예를 보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한 사람의 마지막 삶은 거의 다 비참한 삶으로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보통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복권에 당첨됨으로 가정 파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의 복권 열풍을 한번 보십시오. 복권 선전하는 거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활로 쏘아가지고 주택 복권 당첨할 때는 그저 소시민이 그저 집 한 채 마련한 것 그저 그것에 기대를 걸고 복권을 샀는데 이제는 복권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수백억의 당첨금 이 수준에 이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맞출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전에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부동산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뛰고 월급을 모아서는 집장만 하기 참으로 힘들고 해서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사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주식과는 달리 복권은 어떤 물자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그 돈이 그래도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상품을 생산해내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복권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불로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주식 투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이 팔계명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손봉호 교수는 주식도 제8계명 위반이라고 엄격하게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회사의 신용도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흔히 단타라 그러죠? 조금만 이득이 생기면 사고 팔고 사고 팔아서 그것으로 놀러 가고 관광이나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제8계명에 위반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이 규모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공돈이 생기면요. 흔히 말하는 기마이 쓴다 그러죠. 그런데 그냥 사용해버립니다. 왜? 쉽게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구두쇠가 돈을 잘 안 쓰는가?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해서 돈을 가지게 될 때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알아요. 이런 면에서 신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정부가 허용하는 도둑질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절대로 복권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권만 사지 않으면 또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신자는 규모 있게 삶을 꾸려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분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은 뭐 그저 한 뭐 돈 100만원, 뭐 그저 한 200만원 정도 벌면서 핸드폰은 뭐 최신, 차도 최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죄악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관광한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이것 역시 절제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은 딱 한번 대만에 한번 외국 여행을 다녀오시고 저희 어머님은 아직 외국으로 한번 다녀보신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곤면하지요. 어머니, 아버지, 남들은 어디 저기 이렇게 다 다니시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칠순이니까 몸이 좀 건강할 때 외국 여행 한 번 정도는 다녀오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옛 어른들이 돈을 어렵게 버셨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관광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물론 있어요. 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어디서는 죽는다 산다 그러고 점심을 굶는다 만다 하는데 내가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맞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게 내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머지 90%는 내 것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용처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꾸준히 하고 난 다음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죠. 제가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는 것도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형, 무형의 모든 자산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요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주님께 대한 아주 큰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때문에 삶도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물질에 과도한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지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교회 중심으로 집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중심으로 집을 잘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동산은 사놓으면 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고 팔고 사고 팔기를 여러 번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와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 돈만 많이 생기면 얼마든지 평촌으로 분당으로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자식도 키우는 그런 일에는 또 열심을 내가지고 좋은 학교도 보내려고 이사는 또 잘한다고요? 사회가 이렇게 되니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다라는 말은 그거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아간, 돈을 사랑했던 게하시, 돌탕에 맞아 죽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던 가롯 유다,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 부자가 되고자 무절제한 욕망과 걱정을 하면서 재산을 막 끌어모으는 것, 그거 다 죄입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중산층의 개념을 거기에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저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보려고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제가 화성교회 청년부 제가 맡았을 때 오늘 우리 청년부 한 가정이 오늘 저희 위에 참여했는데 예배 우리 제가 있던 화성교회 청년부 중에 이랜드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랜드 아시죠? 기독교 회사. 그런데 이랜드에서 근무 시간을 상당히 늘려 잡아가지고 출근을 막 6시까지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막 10시, 12시에 퇴근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청년들한테 그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회사라고 하는 미명하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일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밥도 대충 때워버리고 쉬지도 못하고 막 일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성수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허리띠를 너무 쫄라매고 억척같이 너무 일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육체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병원에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나중에 그냥 뭐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다. 뭐 잘하는 것입니까? 그게 과로사에서 죽었다. 그럼 뭐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대충 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해진 노동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나아가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 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저 자기 자식들, 새끼들 그냥 먹이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눈을 넓게 벌려서 넓혀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하고 형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직업을 그런 적극적인 용도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요구하는가? 라고 묻는데 이에 대해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에게 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파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밥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갖지 않아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태워줄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우리 성도 중에 좀 한 분이 와가지고 나를 병원에 좀 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갔습니까?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고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그에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성도들 간에 이어지면 어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반찬을 좀 해주십시다. 좀 도와주십시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